우리가 오늘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찾으신 분과 앞에 요엘서 1장 1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날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제가 1장부터 다시 읽은 이유는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까지 전체를 보면 이제 늙은 자들 그리고 취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백성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농부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제사장들아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새벽이니까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요엘서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대인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뭘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4절에 나오는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요 곤충의 재해 때문이에요. 뭐 팥중이는 뭐며, 메뚜기는 뭐고, 그럼 느치가 뭐고, 황충은 뭐냐?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일 선지자가 있었던 때, 뭐,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망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의 시대라고 보기도 하는 아주 많은 주장이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 지방에 살 때에 엄청난 메뚜기의 재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겪고 나서 겪으면서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예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메뚜기 재해는 우리는 솔직히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메뚜기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손가락 정도 되는데 커지면 갑자기 이렇게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기록은 한 4,700마리가 한꺼번에 막 움직인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있는데 크기가 보통 사람의 손바닥 크기만 하는 거예요. 굵기는 이 정도는 안 되는데 크기가 사람 손바닥 크기 정도 됩니다. 그게 이게 막 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땅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썰어버리는 거죠. 그 재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거고 한 127일, 한 130일 그러니까 한 4개월 넘게 그 때가 옮겨다니면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 한 13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많은 메뚜기가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질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죽으면 그 죽은 시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발진 티푸스 같은 병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정말 끔찍한 그런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이 유대 땅에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었던 메뚜기 떼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 메뚜기 떼 재앙 때문에 요엘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여호와의 날이다. 아니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 역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 당시에 어차피 이제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었던 아니면 완전히 망해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재건한 그 다음이든 어쨌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신 날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어려운데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생각하는 건데 요엘서를 딱 읽어보면 이제 이게 이 말을 듣는 이 요엘서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느냐?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여호와의 날은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인데 근데 요엘서를 읽어보면 지금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렵지? 그러니까 심판은 이방 나라에도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충격을 주는 게 요엘서인 거예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메뚜기 재앙을 겪지 않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면 이방 나라에 전부 다 이렇게 막 메뚜기가 나가서 싹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은 괜찮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겪은 거예요. 먹었도 다 이런 말이에요. 싹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늙은 자들아 말은 이제 아주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잘 따져보면 이 신명기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표현이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만큼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늙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5절에 취하는 자들아. 근데 뭐 이건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내용보다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가 많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포도로 말미암아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엄청난 복인 거예요. 기쁨이었어. 근데 오전에 말하기를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왜 끊어졌냐고요? 포도를 싹 다 먹어버렸거든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포도원에 포도가 달려있고 그걸로 포도주를 담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데 그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들하고 나오는데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젊은 날에 남편을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그 느낌인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와서 그는 충격을 받았고 또 소재와 전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왜 소재와 전재가 끊어집니까? 메뚜기가 싹 쓸어버린 거예요. 곡식 가루 하나 빻아서 내놓을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죠.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다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는 가꾼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건 당연한 결과이고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5절을 13절에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왜 울어야 하느냐? 회개가 아니고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자, 이 14절이 요엘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어려우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렇게 읽었던 마가복음과 비교를 쭉 해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모든 것들은 성전 자체를 무너뜨리라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요엘서는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가 그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다윗과 솔로몬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끝까지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요엘의 선지자의 이 말씀의 핵심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게 이제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방인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날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지는 겁니다. 그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끊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끊어진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이는 꼴이 없음이라. 꼴이 없다는 말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이고 양떼도 피곤하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이 모든 나무를 살았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이 분위기가 바로 요엘서 끝까지 쭉 가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역사는 이제 좀 더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엘서의 분위기는 바로 이런 분위기가 쭉 가는 건데 결국 요엘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바로 14절. 어려울 때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무슨 말이죠? 성회란 말은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목사들끼리 모여도 앉으면 교회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뭐 하여튼 뭐 새벽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려움 많이 겪어요. 또 당회하면서 장로님이 하면 또 전부 다 어려운 일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더욱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그것 외에는 우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뭐 여기에 대책을 내놓으시고 뭐 무슨 대책을 내놓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남유다 전체 남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겪고 있는 이 재난은요 대책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메뚜기하고 협상을 합니까? 메뚜기를 불러놓고 야 좀 우리 형편 좀 생각해봐. 그럼 말하면 그 뭐 해결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요 어떻게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외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이기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못 나오는 이유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생활 리듬이 그때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자 했는데 일부러 갔다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못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하러 갔는데 일이 안 끝나. 9시, 10시 넘어서 일이 끝나. 그러면 예배시간 됐으니까 일하다 갑자기 확 잘라버리고 전 예배들 갑니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있어도 그게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위에 경기도 이런 데 일하다가 쉬어보니까 도저히 일이 안 끝나. 그럼 비행기 타고 날아올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모이기 힘쓰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와 모든 생활의 그 핵심을 거기에 두고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 출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목사 외에는 누가 100% 출석합니까? 그건 무조건 그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생활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무 덜 바쁘도록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해서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을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예배 외에는 말씀 외에는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자신부터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한단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3년 내지 한 4년 정도 이렇게 포위해서 이게 전쟁이 있었는데요. 막상 들어가가지고 완전 정복한 다음에 성에 딱 들어가 보니까 로마 군이 죽은 사람보다요 자기들끼리 싸워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 분열은 끔찍할 정도였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예배한 자들이 하나 되고 주께 매달리고 주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분열하여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다라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그냥 같이 모였죠. 추도 딱 부르고 아 잘 됐네요. 앞으로 잘 되겠죠. 아니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계속 진행되는 건축이 올 중순에 정한 날짜대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교회의 건축금의 재정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과 주역의 아기들 그리고 전임 교육자를 청빙하는 문제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